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잠언 4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4장 23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한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그렇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 뭐가 더 값져요? 마음이 더 값지다는 겁니다. 마음이. 외모에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마음을, 그렇죠? 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마음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한때 외모에 좀 그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잘 모르셨죠? 그런데 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고 나서 아, 외모에 더 이상 신경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은 외모에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치장을 하더라도 아무리 예쁘게 하고 오더라도 별로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안 보세요. 중심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겉으로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판에 이 가슴에 TV가 하나 있어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이 다 TV를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피할 겁니다. 그렇죠? 창피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에 치중을 하겠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왜 그래요?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구조가 처음에 23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얘기합니다. 입술을 얘기합니다. 눈을 얘기합니다. 발을 얘기합니다. 순서로 봤을 때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모든 악이,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왜 음란한 짓을 합니까? 육체가 음란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왜 다른 사람들, 말만 하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요? 입술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왜 말만 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말을 합니까? 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렇죠?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문제는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근데 반면 지옥 가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렇죠? 가만히 두면요, 마음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이 중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우리 가운데 지옥 가기에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충분해요. 넉넉하게 지옥 갑니다. 그렇죠? 네. 특별히 애쓸 필요가 없어요. 지옥 가기에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힘써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는 문제는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했는데,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러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많다는 얘기죠? 자, 뭘 지키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죠?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라. 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키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기서 지킨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얼핏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마음이 없이도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음 없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 없이도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이 없이도 제사장의 직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요. 말씀을 지켜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데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말씀이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오늘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지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르라고 그래요. 샤마르.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나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있는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앞에 거는 샤마르, 뒤에 거는 나차르. 이 두 개가 사실은 거의 의미가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대개 언제 쓰이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다, 안식일을 지키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 지키는 거에 쓰이고, 이 나차르라고 하는 단어도 그럴 때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용어가 군사 용어인데 나훔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자,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차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는데 산성을 지킨대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전쟁의 그림이에요. 전쟁. 군사 용어예요. 옛날 전쟁은 이렇게 고지전이었죠. 그렇죠? 고지를 점령하면 이기는 겁니다. 거기를 어떻게든 그 진지를 탈환하려고 합니다. 그 성읍을 탈환하려고 그래요. 방어하는 쪽은 어떻게든지 여기를 막으려고 합니다. 여기를 탈환시키지 못하면, 방어에 성공하면 이기는 거예요. 진지를 사수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처럼 탈환하는 거예요. 사수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방어해내는 건 이게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이게 나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격을 하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내가 그냥 마음을 다 잡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먹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마음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치열하게 막아내는 겁니다. 치열하게 방어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 마음을 사수해내는 겁니다. 누가 공격합니까? 사탄이. 사탄이 끊임없이 마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공격으로부터 끊임없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한 시간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어디에?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사탄을 마음속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그냥 방어선이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공격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지켜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공격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냥 세상 가운데 무방비 상태입니다. 언제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지. 그냥 여러분, 사탄의 생각은 악한 생각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쓰레기 같은 생각, 그렇죠? 세상적인 모든 생각, 특별히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모든 생각이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왜 TV를 보지 말라고 합니까? 왜 미디어 금식을 합니까?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악한 생각이 한번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이게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예? 생각이 그냥 한번 싹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되면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데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와 예쁘다 생각이 싹 지나갈 수는 있겠죠. 큰 죄는 아니에요. 뭐 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반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둥지를 틀게 되면, 마음을 품게 되면, 그렇죠? 품으면 마음에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죠? 악한 생각을 묵상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둥지를 트게 되는 거죠. 둥지를 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싸서 맞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그 내 책임이라고. 그런 말 있죠? 예, 예. 맞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한번 지나가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붙잡고 마음에 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왜 마음을 공격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왜 마음을 공격하죠? 마음을 잡아버리면 다 잡아버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잡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크루즈 타보셨어요? 크루즈?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 피어39 가가지고 크루즈가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몇 층인가 세봤더니 한 15층 정도 되더라고요. 15층짜리 아파트가 배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는 6,600명까지 탄대요. 6,600명.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배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아무리 밀더라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막 이렇게 밀려고 하더라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타실에 들어가서, 그렇죠? 방향키를 잡고 움직이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디를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조타실에 들어가서 방향대만 딱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방향키만 움직이게 되면 그 커다란 배가, 그 거대한 배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 거대한 배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딱 붙잡히게 되면 다 움직여요. 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딱 붙잡히게 되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핵심이에요. 사탄이 어디를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음을 점령당하면 다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세상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비우려고 합니다. 비우려고 그러죠. 욕심의 마음을 버리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은 절대로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마음을 비우면 반드시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 공허하대요. 허전해. 뭔가 빈 것 같대. 그렇죠? 담배 좋아하던 사람이 담배 딱 끊으면 허전하대요. 공허하대요. 뭔가 그렇죠. 인생의 낙이 사라졌다고. TV 보던 분들이 TV 딱 끊게 되면 어때요? 공허하죠. 그렇죠? 뭐가 빠진 것 같고. 그렇죠? 공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걸 더 찾으려고 그래요. 나쁜 걸 찾을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마음이 깨끗이 청소된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 안에 두면 그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 아까 그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사실은 그냥 이게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1절 제가 말씀을 위에 드리진 않았는데 성경책을 한번 보면은 좀 위에 구절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그 말씀이에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래요. 마음 속에 지키래요. 말씀을 마음 속에 지키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따지면 내 마음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훼손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뭐가 지킨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대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자꾸 실패합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요. 안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도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더라도 다른 마음으로 말씀 볼 수가 있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기적인 다른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하더라도 뭐 큰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품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성도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가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생각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스쳐 지나가는 것 가지고 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지나가는 생각 가지고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완전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초였던 것 같은데 제가 살을 뺐어요. 20파운드를 뺐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 저는 음식을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음식이 없어질 때까지 먹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먹었죠. 제사 전에 소화불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소화불량 걸렸다는 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못 자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밥을 더 많이 먹어야 잠이 더 잘 와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합니다. 앞에 있는 음식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슬퍼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작년 초에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져가지고 이제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살을 빼면서 그 음식량을 확 줄였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우리 집 식비가 절반 이상이 줄었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뺐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인데 제가 설교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그랬어요. 제가 살을 뺄 때 정말 예수님 묵상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금식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우리의 배가 음식을 갈망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진짜 그 마음 가지고 뺐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식탐을 부렸습니다. 예수님 묵상했어요. 진짜로. 네, 진짜. 회개하니까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음식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딱 두 달 만에 20파운드를 뺐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회개하니까. 주님 묵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정말 식탐이 없어지면서 쉽게 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과 비례하게 돼 있어요. 비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 날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루 종일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 사랑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힘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찰스 쉘돈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고전인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가난한 실직자가 예배 중에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직장도 잃고 너무 가난한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서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이게 너무 목사님이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의 운동 하나를 일으키는데 1년 동안 어떤 운동을 일으키냐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물어보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 운동을 벌입니다. 교회에. 어떤 신문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으면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예수님은 이런 기사 원치 않으실 거야 빼기 시작했어요.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담배 광고 아마 안 낼 거야. 뺐어요. 예수님이라면 술 광고 이거 안 낼 거야. 뺐어요. 광고주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신문이 안 팔립니다. 정기구독하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어떤 가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는 돈과 명예의 유혹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는요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시련이 따릅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놀라운 것은 조금씩 조금씩 성도들이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날마다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내를 대하면서도 남편을 대하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나와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생활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몇 번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가 아니라 이게 말씀인데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했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때로는 내가 속상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겉모습 좀 보기 흉하면 어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그렇죠? 능력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학력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주님이 보시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다고 한다면.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늘 예수님을 묵상하는 방법 외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채우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시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